마태복음 17장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7장 우리 14절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중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갖는 의미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또 하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오늘 본문 직전에 어떠한 일들이 그려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직전 17장 초반에 그려진 말씀은 바로 변화산 사건의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그 사건의 그 일에 이어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고, 여러분, 이러한 구성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간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이러한 구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변화산 사건 뒤에 오늘 본문의 이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을까? 오늘 또한 공간적으로 보면 산 위에서 있었던 일들과 산 아래에서 있었던 일들로 또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의미적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반대되어지는 제자들, 인간들의 믿음 없음, 그리고 은혜 있지 못함들을 대비시켜 구성하고 있는 것이 오늘 17장 1절에서부터 그리고 20절까지의 그 구성이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광과 은혜의 주님이셨지만 그 주님을 믿지 못하고 그 주님을 향한 믿음에 없는 세대들의 삶이 오늘 본문 가운데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직전의 내용과도 우리가 대비하여서 그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시게 되어졌을 때 한 사람이 주님께 와서 자신의 아들을 치유해달라 그리 간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들의 문제를 지금 간질이라고 말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귀신이 들렸다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원문이 한글로는 좀 간질로 번역되어져 있지만, 여러분, 헬라어 원문에서는 정신이 이상한 자라고 하는 것이 원문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간질이라고 하는 어떤 육체적인 질병이라기보다는 이제 마가복음에서 기록한 귀신에 들린 상태로 오늘 본문을 좀 더 이해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 그리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주님께 자신의 아들의 치유에 대해서 간청하면서 어떤 말을 덧붙입니까? 여러분, 16절 말씀 보시면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을 내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아버지 자신의 아들의 이러한 귀신 들린 것들을 좀 고쳐보고자 주님께 왔는데, 이때 당시에 주님은 산에 올라가셨고 아마도 그래서 주님을 직접 뵙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당시에 산 밑에 남아 있었던 제자들만 남아 있게 되어졌을 때에 이 아버지가 그 예수님의 산 밑에 남아 있었던 제자들 만나서 자신의 아들의 그 치유에 대해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실패한 것이라 우리가 그리 본문의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산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외에 여러분 나머지의 제자들도 이미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바와 같이 주님의 권능을 받아 사역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들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감당했던 적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이들이 그러한 치유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을 다 들으신 주님, 17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아멘. 주님 맨 먼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 그렇게 부르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믿음이 없는 것은 여러분 조금의 믿음도 없는 상태입니다. 즉 불신앙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패역하다. 여러분 이 패역하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서 벗어나 타락된 삶이 계속하여 지속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바로 패역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상태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삶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의 상황이 지금 어찌 되어집니까? 주님은 이 두 가지의 상황을 이어붙여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중히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의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진리에서 벗어난 타락된 삶이 계속되는 상황에 놓인 세대라 주님은 지금 그리 정의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간혹 생각할 때 믿음이 없는 상태라고 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제로의 상태에 가깝다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결국 진리로부터 멀어지고 죄로는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좋지만 믿음이 없다고 하여서 우리가 큰 잘못이나 죄가 없는 상황에 유지될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죄로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적으로 유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대로 살아가고 믿음 있으면 좋겠지만 없으면 어쩔 수 없고 죄만 짓지 않으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이 애당초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으면 죄인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또한 중히 볼 필요가 있는 표현은 바로 세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 우선 제자들을 향한 특별히 이 아들을 고치지 못한 제자들을 향한 강한 책망, 질책의 말씀이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주님은 제자들 혹은 너희들이라고 그렇게 부분적인 지칭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대라고 지칭하시는 것에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이 아들을 고치지 못한 제자들에게 이 방향이 제일 많이 향하고 있기는 하지만 비단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이 제자들을 넘어선 대상들을 향하여서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중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구이겠습니까? 아들의 아버지 그리고 그날 모여있던 사람들 모두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라 또한 그렇게 넓히어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주님은 오늘 이 세대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공통적으로 이들은 본문에 그 귀신 들린 이 아들의 일을 중심으로 모인 이들이었습니다. 각각의 이해와 상황이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그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로 모인 자들이었고 제자들은 그 치유를 부탁받은 자들로 거기에 있었던 자들이고 그 상황을 보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통적으로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치유라고 하는 이 이슈에 대하여서 모인 자들이기는 하였지만 모두 각기 다른 목적으로 그 자리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무엇이라 말하는가? 그 모인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들이여 라고 지칭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만 질책하지 않으시고 왜 전 세대를 향하여 그 모인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질책의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모든 것들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수많은 기적과 능력의 일들을 이들이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인 이들, 그 자리에 함께한 이들 중에는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주님을 향한 책망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인 이들을 넘어서 당시 세대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진 이들을 볼 수가 없었던 주님의 안타까움이 이 표현 가운데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귀신을 내쫓기를 바랬던 아버지나 그 아들을 만났던 제자들이나 일이 어찌 되어지나 보고자 했던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나 하나같이 자 이제 상황이 어찌 되나 한번 지켜보자 라고 하는 정도로 생각한 것이지 이제 주님께서 저를 낫게 하실 것이라 이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 저 귀신 쫓아 내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갖고 기대하는 바가 있었던 이들은 아무도 없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순간적으로 이 모든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주를 향한 믿음이 없으므로 날마다 더욱더 죄성만 더해가고 있는 그 세대를 안타까워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이 오늘 이 부르심에 나타나져 있는 것이라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안타까움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더 짙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7절 후반에 보시면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전 말씀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미 주님은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 순환의 길을 가야 하는 것에 대하여서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해 주신 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이들을 떠나셔야 했고 이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주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당하게 될 터인데 그 시간은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는데 당신을 따르는 이들은 누구 하나도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한 그러한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안타까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어야 하고 내가 도대체 너희를 얼마나 참아야 너희에게 믿음 생기겠느냐 주님 그렇게 안타까움의 말씀을 내놓으시는 것을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님 이들에게서 아들을 데리고 오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에 주님의 이 말씀,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제자들 혹은 그 모인 사람들을 향한 이야기만은 아니리라 말씀 준비하며 그리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주를 향한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 붙들고 살아가며 죄로부터는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중에서라도 주를 향한 말씀과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더 있어야 하며 얼마나 너희를 더 참아주리요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안타까운 그 애달픔들이 우리로 향하여져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런데 이 치유의 사건 이후에 있었던 짤막한 일들을 하나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수께 종용이 혹은 이제 조용히 나왔다. 한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원문으로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개인적으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19절 말씀을 해석을 해보면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치유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 아들을 치유하지 못한 제자들 중에 일부가 예수님께 개인적으로 나와 왜 자신들은 이 아들을 치유하지 못하였는지에 대하여서 묻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능력의 없음 또 믿음 없음에 통감하면서 어떻게 해야 주님 내가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가까이 나와 개인적으로 나와 그렇게 묻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19절 가운데에서 그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이들에게 대답해 주십니까? 여러분 20절 말씀 보시면 가라사대 너희의 믿음이 적은 연고디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로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주님 이리 답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 어찌 느껴지십니까? 자신의 믿음 없음, 능력 없음에 그렇게 통감하면서 주님께 나와서 주님 나의 이 문제 그러면 어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이들에게 주님은 정말로 진정의 마음으로 진실의 마음으로 영적인 교훈을 찬찬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확인하여 주고 계시고 혹시라도 이해를 잘 못할까봐 비유로 알려주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들이 너희 가운데에 겸비되어졌을 때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인가에까지 약속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20절 가운데에 한꺼번에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책망의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질책의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에게 믿음 없음과 나의 연약한 이 영적인 능력 없음에 대하여서 주님 내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습니까? 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주님은 그 주님 앞으로 나아옴을 어여삐 보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시고 또한 이끌어주시는 것이라 우리가 20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믿음의 인생은 분명히 업앤다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성화의 과정은 그저 수학의 공식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믿음이 좋아졌다가도 굉장히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오늘 주의 권능으로 한때 모든 사역을 감당했던 제자들조차도 오늘에는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졌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 없음과 또한 나의 능력 없음과 믿음의 연약함들이 나의 가운데 찾아왔을 때에 내가 과연 무엇을 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은혜들로 내 믿음 다시 회복시키고 은혜의 삶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20절, 19절 말씀 보십시다. 누가 시켜서 주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질책의 말씀 주실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경고의 말씀 주실 때에, 나 스스로가 나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인정하고 주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에 주님이 진실 어린 말씀으로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중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나의 믿음 연약해졌을 때에, 나의 은혜가 바닥났을 때에, 여러분 우리 세상의 것으로 그거 채울 수 없습니다. 주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은혜 다시금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들을 고치는 데 실패한 제자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하여서 이 제자들은 자신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온전히 알게 되어졌고 이제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게 되어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 만나게 되겠지만 낙망하고 어려울 때마다 그저 주저앉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서 나에게 일러주시는 말씀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들로 나의 인생 가운데 주의 믿음 회복하여 믿음의 승리함으로 살아가는 일들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의 하루의 삶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